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사명으로 사는 삶. 특별히 지난 몇 시간 동안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과 부정적인 감정, 우울증, 낙담, 자기 비하, 삶의 무의미 등등 이 사명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여기는 모르겠는데 저 한국에서는 장래 희망 써내는 것이 있습니다. 뭐 써내셨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김병철 집사님. 장군. 공정위 권사님 뭐 써내셨어요? 뭐 써내셨어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대부분 그 장래 희망하면 대통령, 장군, 과학자, 판사, 우주 비행사 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장래 희망 안내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좋은 데로 안내하는 게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수준이 괜찮죠? 그런 생각으로 안내자라고 써놨더니 그 선생님이 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왜 그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서부를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관광을 어디서 했냐면 동부 관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관광 그 회사를 통해서 서부 관광을 했는데 뭐 LA, 라스베가스, 뭐 콜로라도 그 예 다 다녔는데 그때 관광 버스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재미있게 쏙쏙 들어오게 그 관광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안내원하고 이야기할 상황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그 안내원이 저는 여기 자주 와봤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저한테 큰 울림이 들었습니다. 자주 와봤구나. 미리 먼저 자주 와봤구나.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그곳을 자주 와봤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은혜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는 곳,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곳,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곳, 무엇보다도 영생과 구원을 알려주는 곳. 저는 그 안내원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자주 와봤어요. 그래, 내가 먼저 자주 다녀보자. 그래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에 축복된 장소를 자주 다녔습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죠. 자주, 근데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제가 이곳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이곳을 요한복음 장소, 사도행전 장소, 열왕기 장소를 자주 와보자. 그래서 그 사람은 관광지의 안내자였지만 나는 스피리추얼 가이더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써놨던 그 장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한테도 우울증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비교의식도 있었습니다. 아, 저놈은 나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저도 똑같이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 전도사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요, 그때 제가 사역 같은 데서는 뭐 항상 나 정도 삼아 항상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복도를 다녀도 막 이러면서 다녔기 때문에 저 전도사님은 기도할 것이 없고 항상 즐거워하는 전도사님이라고 성도들에게 인식이 됐는데, 어느 날 혼자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님도 기도하세요. 예, 저한테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이야기한 사명, 내가 먼저 축복의 이 말씀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소개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떨쳐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사명. 바울의 고백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인의 사명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다 함께 시작.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에게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인의 첫 번째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렇게 사는 인생,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룹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은 믿음을 지킨 일이다. 믿음을 지킨 일이다. 기억합시다. 나의 첫 번째 사명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인가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목사처럼 말씀을 전한다든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의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집사님인데, 제가 전에 찬양 사역하면서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찬양 집회인데, 그때 저를 도와서 드럼을 연주해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얼마나 성실히 드럼을 연주하는지, 언젠가 한번 목사님 드랍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세일즈맨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따라서 이 찬양 사역하는데 내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시간에 메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 사역할 때마다 내가 쫓아가서 드럼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잡을 바꿨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얼마나 반가웠는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자동차 세일즈맨 하셨거든요. 보자마자 저는 집사님 이름을 안 부르고 오 마이 드러머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고마웠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목회하는 형님을 물심양문으로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웃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형님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두 사람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읽혀졌습니다. 참 은혜롭고 밝고 감사하는 모습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아, 사명을 지금 하는 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아버지는 다 사랑하지만 존경할 정도인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는 누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은 그걸 적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른 일 못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종일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를 복받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사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던 저희 큰 이모를 위하여서 평생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간 저희 어머니가 언니 올라왔네 동생 고맙다 하면서 천국에서 반갑게 만났을 겁니다. 기억합시다. 중보 기도는 그 어떤 사명보다 큰 사명입니다. 사역은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모든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목사만 전도사만 아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그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자녀를 삼아라. 자기 자녀로 첫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키우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찬양대 교사,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으로 하지만 진짜 사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사명의식을 갖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오래전에 미국 입국하려고 대사관에서 인터뷰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때 일이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그 가로등 밑에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 찬양대 연습시키러 가자. 찬양대 연습시키러 가자. 그리고 힘껏 가서 찬양대를 연습시켰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인데 음악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같이 은혜로운 음악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12월에 음악예배를 드리고 1월 달에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도 감사하였지만은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기분이 울적해서 할 수 없이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힘있게 콰이어를 연습하는 동안 속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먼지가 털리듯 다 털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직업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직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할 그 일을 사명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일인데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직업을 사명화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다녀온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함께 시작.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천국 성도로 불렀고 주의 자녀로 불렀고 그리고 사명자로 우리 신앙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사명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모든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팽개치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가시지 않는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그 앙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누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모든 우울증을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인생에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의식이야말로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의식이야말로 낙담과 우울증과 무의미를 극복해야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명분을 더욱 새롭게 합시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죽지 못해?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명분이 있고 이걸 사명화하고 살아갈 때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이지만 첫 번째는 삶의 무의미, 우울증, 낙심, 비교의식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늙으면서 녹슬기보다는 사명으로 달아 없어지겠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늙으면서 녹슬기보다는 사명으로 달아 없어지겠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늙으면 자꾸 녹슬어요. 그렇죠? 녹슬죠. 그런데 녹슬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중복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녹슬면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새 사명 구체적인 사명을 살펴보면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사명 구체적인 사명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는 것이고 또 너는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전에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였는데 이제 새 사명을 주었는데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는 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꾼을 뽑는다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누구죠? 아합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내 길을 돌이켜라. 이 말은 단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이야기합니다. 되돌아가서 이스라엘로 가라, 갈멜산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 돌이키라는 말은 보다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이렇게 왔으니까 돌아가라 그 뜻이 아니라 여지껏 살았던 그러한 방식에서 변화를 갖고 의식의 변화, 내적인 변화, 여지껏 우울함이 있었고 서운함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고 자기 비하 이거 다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툴툴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울함, 서운함, 낙담, 자기 비하 이런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생각과 일이 있다면 먼저 훌훌 털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북이스라엘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북이스라엘 정권을 심판하는 건데 그 도구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될 사람을 뽑는 일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책찍이었습니다.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합 이세벨 왕조를 제거하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리사를 후계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과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은 은혜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를 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사명은 엘리야가 직접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사명을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야가 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 삼은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생도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이죠. 그 신학생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만큼은 직접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사명을 언제 완수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여태껏 자기를 괴롭혔던 우울증, 두려움, 자기 비하, 서운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는 한 번도 죽고 싶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었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치유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자기 때 열려지지 않았고 그 충성의 열매는 엘리사 시대에 열려졌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나의 갈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툴툴 털려나가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 때에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여지껏 특별히 따뜻한 말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새 사명만 얘기했는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말로 두 번씩이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19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께서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 특별히 열심을 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다 함께 시작.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다 없고 오히려 일은 안 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1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많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본문 1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다. 엘리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 들어볼 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 7천 명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7천 명이 한 장소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 7천 명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안심함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안심함의 은혜 안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특별하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과 불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다 했을 때 3년 동안 다 제쳐두고 자기 잡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만 쫓아갔는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만 남겨두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한문으로 표현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성령님은 기억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었던 우울함,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하였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모든 감정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은 오히려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제자의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는 진짜 제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과 있지만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혼자라는 느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들, 생각들. 그러나 그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다 함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 함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실 뿐더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떨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고아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신령한 은혜로 더하시는 은혜,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럭저럭 살아가는 한평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차주하듯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명으로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감정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